집중해서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불을 끈 이유는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의미도 담겨있는 짧은 한 1분 정도 되는 동영상 하나 보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ather, just guide and guard and watch over them as they go through the days ahead. Father, I do ask a special prayer that you help me to not chase the neighbor's cat and to listen to my master whenever he asks me to do something. In your heavenly name we pray. Amen.
네. 어떻습니까? 네, 잘 보셨어요? 저 동영상의 제목이 기도하는 개입니다. 기도하는 개. 주인을 따라서 앞다리를 이렇게 탁, 그렇죠? 탁 해놓고 마치 그 주여 이렇게 그런 포즈로 기도하는 개의 모습이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지요. 물론 개가 기도한 건 아닙니다. 개 주인이 기도한 것이고 개는 그저 그냥 반복적인 훈련에 따라서 기도하는 포즈를 흉내만 낸 것입니다만, 그러나 방금 봤던 그 동영상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예, 조금 이따가 식사할 때 우리가 식사 기도를 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당연히 식사 기도 하셔야지요. 개가요, 방금 봤던 것처럼 기도하는 주인을 따라서, 예, 기도하는 포즈를 흉내내기까지, 예, 개 주인의 부단한 칭찬이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가 주인을 따라서 기도하는 포즈를 흉내낸 것은 당연히 아니고죠. 당연히 아니죠. 예, 처음부터 그랬을 리가 없죠. 수없이 반복해서 훈련했어요. 수없이 반복해서 훈련했는데 그 훈련의 핵심이 뭐냐? 칭찬이었다는 겁니다. 예, 칭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칭찬을 통해서 주인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개의 모습이 완성될 수 있었다 이 말인데요. 자, 이렇게 칭찬은요, 뭐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은 당연하고 식물, 심지어 동물에게까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아주 놀라운 효과,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칭찬의 정의를 살펴보면 칭찬에 담겨진 놀라운 효과와 위력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칭찬의 정의, 예,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칭찬은 고스톱이다. 왜 그럴까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 예, 칭찬은 다이아몬드다. 칭찬만한 사랑의 결정체가 없다. 칭찬은 만병통치약이다. 칭찬으로 안 낫는 것이 없다. 빨리 읽겠습니다. 칭찬은 샘물이다. 기쁨의 갈증을 깨끗이 씻어준다. 칭찬은 꽃을 피우는 마술사다. 굳어있는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한다. 칭찬은 노래방 기계다. 칭찬을 받으면 콧노래가 절로 난다. 칭찬은 고리대금이다. 되로 주면 말로 받는다. 칭찬은 총명탕이다.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 칭찬은 성형외과 의사다. 못난 사람을 단숨에 미인으로 바꿔놓는다. 칭찬은 현찰박치기다. 그 자리에서 효과가 나타난다. 칭찬은 위대한 대통령이다. 역사를 새로 쓰게 만든다. 칭찬은 만능 열쇠다. 어디나 열고 들어갈 수 있다. 칭찬은 씨앗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칭찬은 불감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독소가 빠져나간다. 칭찬은 영양크림이다. 피부를 곱게 만든다. 칭찬은 피아노 조율사다. 불협화음을 없애준다. 칭찬은 비타민이다. 몸과 마음이 상큼해진다. 칭찬은 영혼이다. 보이지 않아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 예, 어떻습니까? 칭찬에 담겨진 이와 같은 놀라운 효과, 위력, 예,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도요, 예, 성경적으로 볼 때도 칭찬은 다음과 같은 효과와 위력을 갖고 있어요. 칭찬을 통해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요. 칭찬을 통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요. 칭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고요. 칭찬을 통해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칭찬을 통해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칭찬은 정말로 중요한 삶의 필수 요소, 동시에 신앙의 필수 요소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칭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칭찬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고 또 어떤 칭찬은 도리어 화를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실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사진작가가 작품 사진을 찍으려고 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근처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식당 주인 딱 보고 아, 이 커다란 이 전문가용 카메라를 보고서 아, 이 사람이 사진작가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사진작가시죠? 좀 멋있는 사진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식당 주인의 요청을 받은 사진작가가 그날 찍은 사진 중에서 이제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사진을 본 식당 주인 뭐라고 말했느냐? 오우, 카메라가 좋아서인지 사진들이 참 좋네요. 예, 카메라가 좋아서인지 사진이 참 좋네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칭찬입니까? 식당 주인은 예, 자기 딴에 정말로 칭찬하려고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런 칭찬을 듣는 사진작가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이 말은요 칭찬이 아니라 비아냥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 카메라가 좋아서 사진이 예쁘다고? 사진이 좋다고? 이 전문가인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자, 어찌됐든 이 말을 들은 사진작가 뭐 식당 주인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주문한 김치찌개 다 먹었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면서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냄비가 고급이고 좋아서인지 김치찌개가 참 맛있네요. 네.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대로 된 칭찬이 아닌 비아냥 같은 어설픈 칭찬을 했다가 도리어 서로 간에 감정만 상하고 안 좋은 결과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제대로 정확히 바르게 칭찬의 법칙대로 칭찬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칭찬의 법칙대로 칭찬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칭찬의 대가이자 전문가이신 예수님의 칭찬을 살펴보면서 제대로 된 칭찬의 법칙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칭찬은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8절로 20절 함께 안 나오나요? 나와라. 나올지어다. 안 나온다고요? 그럼 뭐 우리 본문 보고 읽지요. 뭐. 자, 우리 본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예. 다 읽고 났더니 짠 나왔습니다. 방송실 그 뒤에 화면도 계속 나오 있지요? 예. 그 없는 거 아니지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개의 스토리.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딸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관리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치유받는 것인데 참고로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그 관리, 저 관리의 실명과 직업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인데요. 회당장은 아주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관리가 와서, 야이로지요?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예. 자, 요 부분은 조금 이제 설명이,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랬지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근데요, 마가복음 지금 찾고 계신 분도 계신데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내 어린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어서 빨리 저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이미 죽었어요.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라 예, 아주 위급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째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는가? 요건요, 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가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 방금 죽었사오나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이미 죽었다, 죽어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죽어가고 있다, 숨이 넘어가고 있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 마태가 오늘 본문의 상황,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 관리가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위급하다, 예, 요만큼도 지체할 수 없다, 요거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예,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너무나도 위급한 응급 환자를 고치러 가시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급한 응급 환자를 고치러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만 멈춰지고 말았어요. 다 같이 화면 통해서 본문 20절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남의 옷을 한번 탁 만진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왜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너무나도 위급한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 여자로 인해서 스톱! 멈춰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경광도 울리면서 막 왱왱왱이 필사적으로 병원을 향해, 응급실을 향해 가고 있는 구급차가 스톱! 길에서 멈춰서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고 지연된 이 당시 상황이 오늘 본문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랬어요. 자,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 쪽으로 뒤쪽으로 싹 몰려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샥 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주위를 둘러보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느냐? 그러자 페드로가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니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냐고 말씀하시다니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 이렇게 지금 사람이 많은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댔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분명히 느꼈다.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을 내가 찾아야겠다. 누구냐?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예.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고 지연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잠깐 동안만, 한순간 잠깐 멈춘 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고 갔어요. 대화가 오고 갔어요. 또 자신에게 손을 댄 사람을 찾으려고 예수님께서 계속 주변을 살피시면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개의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은요, 두 번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을 가로막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문제를, 중요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번째 사건의 주인공, 혈루증 앓던 여자, 이 여자는 모두 몇 가지의 잘못을 범했을까요? 첫째,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간,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간 잘못을 범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간 게 잘못일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자가 앓던 혈루증,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혈우병이 아니라 출혈성 자궁내막염이나 자궁암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요, 그와 같은 질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질병이 완전히 낫기 전까지,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아, 다 낫다 이렇게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모세율법에 따라서 어떤 물건 만질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과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졌다, 그럼 만진 그 물건도 부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졌다, 그러면 만진 그 사람도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부정하게 취급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자와 같은 질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가는 게 금지 안 됐어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됐다, 그 즉시 공회로 잡혀가서 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 앓던 이 여자가 범한 첫 번째 잘못은, 예,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간 거예요. 예, 간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혈루증 앓던 여자가 범한 두 번째 잘못은 남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 여자가 질병이 낫기도 전에 제사장한테 확인도 받기 전에 덥석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을 잡았다? 그러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혈루증 앓던 여자가 범한 세 번째 잘못은요, 몰래 허락 없이 몰래 타인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에서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신체를 만진다, 이거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허락 없이 남의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진다, 이게 무슨 죄예요? 성추행죄, 추행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진 건 아니지요.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겉옷가라는 것은 이 옷 끝에 달린 실 모양의 장식이에요. 그 장식을 만진 겁니다. 그러나 통상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신체를 안 만졌는데 난 옷을 만졌는데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옷을 허락 없이, 그것도 몰래 허락 없이 만졌다? 성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도 그렇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요 남녀 간의 접촉, 스킨십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보다 훨씬 더 기준이 엄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혈루증 같은 여자가 더군다나 허락 없이 몰래 예수님을 터치했다, 접촉했다. 이 당시 윤리 기준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잘못된 행위였어요. 그 다음 네 번째, 혈루증 같은 여자가 범한 네 번째 잘못은 예수님의 사역, 스케줄을 방해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엉뚱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공생애 기간 동안 3년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시간, 예수님의 스케줄, 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그 사진 주세요. 그 다음 사진. 저기 있는 친구들, 위에 있는 그 남자, 둘 다 아이돌 그룹인데 위에 있는 친구들 누군지 아세요? 되게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죠? 유엔에서 섰잖아요. 연설했잖아요. BTS, 방탄소년단.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방탄소년단 좀 아셔야 돼요. 되게 유명하거든요. 예, 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유명해요. 밑에 있는 그 친구들은 예, 아십니까? 예, 블랙핑크라는 그룹인데 현재 우리나라 아이돌 중에서 제일 바쁜 그룹이래요. 제일 바쁜. 근데 농담반 진담반으로 진짜 예, 저 BTS하고 블랙핑크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바쁘다고 하는데 그게 농담 아니래요. 2년치 스케줄이 이미 다 짜여 있답니다. 그래서 한 달 단위, 한 주 단위, 하루 단위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시간 단위로 스케줄이 쫙 짜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하고 블랙핑크가 만약에 2시간짜리 스케줄이 펑크가 났다. 예, 짜여져 있는 원래 계획되는 2시간짜리 스케줄이 펑크가 났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이너스 비용이 발생하느냐, 예, 어느 정도 손해냐 라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시간 펑크에 대략 4억에서 5억 정도 손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진짜 안 놀라시는데 제가 평소에 놀라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린 건 이거는 이제 반어법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럼 놀라셔야 돼요. 아, 사실 놀랍잖아요. 아, 2시간인데 4억에서 5억이면 안 놀랐습니까? 여러분 워낙 배포가 크셔갖고 예, 전 놀랐어요. 예, 세상에 2시간인데 4억에서 5억이라니. 어떤 성경학자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하신 시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 한번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45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자들하고 대화하고 또 막 찾고 이런 시간들이 45분 걸렸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 45분 어느 정도의 손해일까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될 겁니다. 왜? 혈루증 앓던 여자가 범한 다섯 번째 잘못 때문.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혈루증 앓던 여자, 방금 말씀드렸죠? 네 가지 잘못을 범했는데 이 네 가지 잘못만 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다섯 번째 잘못, 타인의 치유, 소생을 막았어요. 누구를 막은 겁니까? 누구의 치유를 막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았어요. 물론 이 여자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여자 때문에 급하게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진 것, 지연된 것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에서도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연됐다, 멈춰졌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마가복음 5장 32절로 35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저기 보세요. 아직이란 말이 나오지요.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아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혈루증 앓던 여자로 인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 때문에 아직도 길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체가 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길 보셔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혈루증 앓던 이 여자는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지체하게 만들어서 야이로의 딸이 치유받지 못하게 했어요. 제때 예수님께서 가셨다면 야이로의 딸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체하게 만들어서 그만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나중에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뒤에 나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자 몇 가지의 잘못을 범했습니까? 다섯 가지의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치유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어버린 그런 커다란 잘못도 있어요. 무려 다섯 가지의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렇게 다섯 가지의 잘못을 범한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겁먹지 마라 쫄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라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자가 듣고서 큰일 났다. 내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나 공회에 잡혀가겠구나. 나 벌받겠구나. 이렇게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괜찮다. 겁먹지 마라. 나는 너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너를 찾은 게 아니라 너를 칭찬하려고 찾은 거다. 내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믿음, 네가 가진 그 믿음, 그거 한 가지를 내가 이 시간 칭찬한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5대 1의 칭찬, 즉 다섯 가지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다섯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 한 가지를 칭찬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장점을 칭찬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칭찬의 법칙입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시는 동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5대 1의 이 칭찬의 법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뭐 교회 식구든 좌우간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칭찬의 법칙을 그 누군가에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5대 1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다섯 가지가 아니라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이 단점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장점, 칭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장점, 그것을 보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칭찬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칭찬의 법칙대로 한 주간 동안 잘 실천을 하다가 다음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예수님의 칭찬의 법칙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장점을 칭찬하는 5대 1의 칭찬의 법칙 저희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